2020년 파워교회 간세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하다고 표현하기에는 이전의 주일과 뭐 다를 것이 없는 날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오늘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파워교회가 모든 순서를 맡아서 예배를 준비하는 오후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파워교회 찬양팀이 찬양하는 모습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평소랑 좀 많이 달랐죠? 네, 좀 젊은 사람들 하니까 좀 나았나요? 네, 학생들이 찬양하고 나중에 보면 아이들이 함께 나와서 다 함께 준비한 찬양을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음악이 조금 느낌이 어른들이 보시기에 적응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뭔가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살아있네. 우리 애들이 저 많이 부끄러워하네요. 네, 우리 양정교회가 건축으로 인하여 교육관에서 지낸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모두 함께 그 무거운 짐들, 의자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옮겼었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교육관은 본당이 4층이다 보니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것은 여전히 적응하기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번듯한 교육관이 있음으로 인하여 새 성전 건축을 하는 동안 예배를 쉬지 않고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건축한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기쁜 일도 많지만 인간이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에 인간과 인간이 만나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에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1년이라는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새 성전이 완공되고 나면 건축을 위해 좁은 교육관에서 함께 고생했던 일들, 함께 울었던, 함께 예배드렸던 모든 시간들이 은혜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4층을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사실 일이 지겨울 법도 하신데 오늘 성도님들 얼굴은 유독 환해 보이십니다. 양정교회 공동체가 주일 중에 가장 즐거워하는 날을 떠올려 보면 연합 예배라고 모두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놈들이 언제 많이 지컸노? 처음 보는 아이들은 처음 보는 아이들대로 또 반가운 얼굴이 있으면 누구 아들, 누구 손녀 아이가 하면서 그저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그저 바라만 봐도 함께 한 공간에만 있어도 즐거운 시간이 연합 예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를 사랑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물질로 함께해 주신 덕분에 파워교회에 오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워교회 교사들을 비롯해서 모든 학생들은 2019년 간세대 예배 때보다 2020년 오늘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파워교회 아니 모든 교육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끝없는 기도로 함께해 주셔서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양정교회 주역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파워교회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주제 말씀을 가지고 202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파워교회 표어 양정교회의 표어와 같이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음은 다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양정파옥의 간세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조부모님들의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이어받는 시간의 시작이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각자의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파워교회 학생들 역시 나름의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되는 고민.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꿈을 이루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역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들에 대한 고민은 끊이지 않고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고민 등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추가로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신앙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성도님들부터 오랜 시간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해오신 성도님들에게는 신앙에 대한 각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는 성경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고민, 또 누군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시겠지만 모든 신앙의 고민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고민을 하고 많은 노력도 합니다. 매주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며 지낸 세월이 수십 년이 되시는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철저하게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매주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을 해도 우리의 삶은 바람과는 다르게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신앙을 게을리 하지 않으신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성도님들 모두가 공통된 고민을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 잘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각자 삶의 현장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너무나 치열하다 보면, 너무나 어려움이 날마다 찾아오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모두가 이러한 고백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기 급급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루빨리 천국에 가고 싶고 하루빨리 그 천국을 누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끝날 때쯤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은혜를 누림으로 인하여 편안해지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18장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야 한다면, 이 18장에 제목을 붙여야 한다면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대체 무엇일까요?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 더 나아가서 그 어려움이 지속되어 극에 달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에 대한 삶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곳? 보석과 금, 최고로 좋은 것들로 치장되어 있는 곳?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곳? 어린이가 독사골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 곳?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이 땅의 여생을 조금만 더 버티게 되면 갈 수 있는 낙원이 아닙니까? 최소한 이곳과는 다른, 이 세상과는 다른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해석은 이해하는 정도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서 다른 나라들과는 더 다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이 초고속으로 성장한 첫 사례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산업, 의료, 국력, 교회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성장의 주역이시라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 역시 너무나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편의점의 수보다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장을 경험한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이 강조했던 것들 중에 유독 한 가지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선교사들이 무엇을 증거했는데 한국교회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천국입니다. 한국에 있어서 기독교란 조금 충격적인 존재였습니다.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아픔과 슬픔이 없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모두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웃 나라들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야만 한다는 일념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수차례 침략을 당했던 조선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아픔과 슬픔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 그 이야기로 인하여 교회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천국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기대하는 방법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사로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천국을 기다렸습니다. 분명 우리의 육신이 죽고 나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성경이 증명하고 있듯이 진실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고 나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소망을 가질 필요 없다는 듯한 느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도 이것을 구호와 같이 많이 되새기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우리의 조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자랐던 것 같습니다.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음으로 마음이 둘 곳이 없었고, 남성들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젊은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천국을 상상하게 된다면 어떠한 곳으로 상상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곳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의 삶을 청산할 수 있는 곳, 지금의 나라의 상황을 역전시켜 줄 수 있는 곳. 이것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 고통받을 때 예수를 바라보았던 시선과 유사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수모를 역전시켜 줄 메시아, 택함받은 민족을 지금의 고난에서 건져내 줄 그런 메시아.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의 모습과 예수의 삶은 만족스러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그 한 존재만을 오랜 시간 기다려왔는데 그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라고는 사람들이 천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메시아가 하는 일이라고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강한 군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말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진리가 되었든지 진리가 되지 않았든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들리지 않았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지금이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처절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기대했습니다. 천국은 모두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파워교회 학생들에게 있어도 천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 역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등수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평가되는 사회는 아이들이 꿈을 꾸는 것보다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닌 포기를 먼저 맛보게 합니다. 포기를 먼저 경험하게 되는 이 아이들은 천국을 어떻게 상상할까요? 도피처와 같이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천국은 정말 그런 곳일까요? 천국은 정말 과연 도피처일까요? 과연 이 땅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기 이전에 잠시 밟고 지나가는 소망을 둘 필요 없는 그런 곳일까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 알 수 있는 통로는 성경이 유일합니다. 그 중요한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천국을 그저 사후 세계에서만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많은 성도님들에게는 아쉽게도 성경은 죽고 나서 가게 되는 천국보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더 많은 포커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흔히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시점인 죽음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천국의 초점이 죽음에만 둔다면 구약에서 곧 오실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도, 예수님의 삶이 신약 성경의 중심이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 천국을 나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이루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국민, 영토, 주권은 그 어느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나라를 유지하는 데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시기에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가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주권이었습니다. 주권이 무엇입니까? 그냥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당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영향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오늘 본문과 같이 개인을 넘어 우리라는 단어가 성립되는 구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가 되어 주님 안에서 모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을 누리는 그곳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누리는 그곳, 주님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누리고 있으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에서 이웃으로, 나에서 우리라는 단어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는 내가 아닌 우리라는 단어로 가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되면 예수님의 행적이 납득이 되기 시작합니다. 육신이 조금 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이웃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그의 삶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아닌 우리를 향한 공간을 만들기 원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로 가득 찼던 이전의 삶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타인을 향한 마음이 가득 채워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나만이 아닌 타인을 향해 모일 수 있는 그곳, 타인의 아픔, 타인의 가난함, 타인의 슬픔과 함께하게 될 때 그 타인은 고난 가운데서 천국을 맛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본 모습을 찾게 되는 시점은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과 같이 이웃과 함께 주님을 누리는 삶, 옳은 일에 굶주리고 목말라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 소외당하던 가난한 자들, 여자, 과부, 어린아이, 세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모두에게 주님을 누리는 삶, 천국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천국은 한 계층, 기득권, 가진 자들의 소장용이 아니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었고 이미 천국을 경험한 것과 천국을 맛보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2000년 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양정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찾아왔습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삶이 너무 지쳐 주님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지치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지치고,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지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잠시 계셨던 분이 아니라 오늘도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곁에, 이 땅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곁에, 주님이 주시는 주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명이 끝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끊어지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보좌에서 육신의 몸으로 이곳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는 삶을 몸소 보여주기 원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일에 굶주리며 이웃을 향해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가라는 질문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님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죽어서도 주님이 주시는 주권을 지금과 같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삶의 태도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합으로 즐거워하는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이 시간, 우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양정교회라는 공동체를 누리는 이 시간, 우리는 이미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미 이웃에게 천국을 선물해 준 적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미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닐까요? 너무나 연약하지만, 너무나 보잘것이 없지만, 연약한 우리가 이웃을 향해 갈 때 그 연약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안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조금은 꺼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양정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조부모님 그리고 부모님들 세대의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 파워교회가 잘 이어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너무나 가난하여서 아버지로 가득 차일 수 있기를, 우리 이웃이 마음이 가난하여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꿈꿔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